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감 없이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책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 결혼 생활이 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제 내가 결혼 시리즈를 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금부터 4년 전에 아마 한 10번에 걸쳐서 결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4년 전에 했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좀 나아졌는가 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4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좀 나아졌나. 그래서 여기가 진보가 없었으면 오늘부터라도 좀 발전적인 결혼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저한테도 주고, 제 아내에게도 주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고, 결혼할 사람에게도 주고, 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독신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꼭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러한 그 측면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이 땅에 태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결혼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올해 34년째예요. 여러분 어떤 일 하나를 34년을 하면 얼마나 전문가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결혼의 전문가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결혼의 전문가, 34년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혼의 전문가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아직도 퀘스천 마크예요. 아,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갔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앞으로 남은 시간 내 아내와 함께 같이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지나간 그 34년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그 결혼의 전문가답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면 요약 정리를 하잖아요. 오늘 이제 결혼 요약 정리를 좀 한번 하려고 그러는 게 결혼이 도대체 뭔가 그렇죠? 왜 결혼하는가? 결혼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유와 목적을 알면은 그러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모른 채그 일을 하라고 하면 그럼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의 이유와 목적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이후에 죽는 날까지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우리 삶 전체에서. 근데 그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사회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쉬운데 건강한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결혼은 쉬워요. 같이 이렇게 방 얻어서 사는 건 쉬운데 건강한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아요. 평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34년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방 얻어서 사는 건 쉬운데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평생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여러 사람들이 변했다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 변했다는 간증 중에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간증이 뭐냐? 결혼 생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냐?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 많이 하는 거, 이걸 통해서도 물론 영광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집안 생활이 아주 형편없고, 부부관계가 너무 형편없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찔리는 분이 많이 있으시죠? 내가 혹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히 자식들에게. 아이들이 30년이고 40년이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살고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는데 매일같이 싸운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영광이 되겠어요? 아이들이 그 부모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부모를 통해서 지금 볼 텐데 제대로 따르려고 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성도 가정에 제대로 유지가 돼야 기독교가 유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기독교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올바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때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이 기독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보존이 될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자꾸 뭐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여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집안 생활이, 내 가정 생활이, 내 부부 간의 그런 관계가 아이들 보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관계인가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결혼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제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4절 가서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부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그 위에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납니다. 저도 34년 전에 결혼할 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결혼했어요. 이제 철이 들어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아, 이게 참 이게 심각한 그런 문제였구나. 미리 배우고 숙지했으면 더 좋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할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그냥 제목을 뒤에 나오는 그한 소제목 그대로 인용을 해서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세 가지 말 이렇게 이제 잡고 결혼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 22절에서부터 33절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예식에 가면 거의 뭐 공통적으로 읽는 그런 말씀이라 아마 결혼식 뭐 수십 번 다녀왔을 텐데 아마 다 충분히 다 이해하고 많이 들었던 그런 그 말씀인 겁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접근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데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먼저 31절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다 떠나서 그래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촌이 없어요. 무촌이에요. 무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촌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결혼 이야기를 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Great Mystery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Great하다는 건 무지무지 크다는 거예요. 이게 Big 정도가 아니라 Great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다.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게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계시가 될 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결혼제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 근데 지금 내가 이것이 무지무지 큰 그러한 great mystery라고 하는 걸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좋은 부부생활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좋은 부부생활을 했어요. 침례자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이렇게 부부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알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한 신비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근데 이게 보통 신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신비라는 거예요. 그 신비는 뭐냐? 예, 32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어도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알려진 이후에도 아마 수억 명이 결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여전히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큰 신비를 모르고 그냥 남자와 여자가 같이 그냥 함께 사는 게 그게 결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부지기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처럼 30년, 40년, 5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결혼 생활이 올바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큰 신비다. 엄청나게 큰 신비다. 다시 말씀드려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주례를 이렇게 쓰셔서 결혼 예식을 이렇게 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십자가 사건과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두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 결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성경적인 것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그래야 건강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내려다보시고 그 안에 완전한 희생예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왕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주 비천한 자리까지 이르셨어요. 어디까지 이르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르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신 대신속죄 희생물 그게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구덩이에서 지옥구덩이에서 들어올리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이제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이제 부활하시면서 뭘 세워주셨어요? 새로운 상속 언약, 구약이라고 하는 것 물리치시고 새로운 상속 언약을 세워주셔서 신약 교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남편이 결혼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100%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온갖 희생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래야 올바른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남편이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해서 제왕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제왕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교회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줬다는 거예요. 제왕이 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희생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일단 올바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아내와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이 어찌 아멘이 없는 것 같으네 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맞습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것은 큰 신비다. 큰 신비, 큰 신비. 뭐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남편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게 제대로 서야 그래야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안락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와 같은 책무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이라야 온전하게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아내의 의무가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단 하나만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복종이라고 하니까 영어 오베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오베이는 군인 사령관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 내리면 따라야 되는 그게 오베이고, 여기 지금 복종하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이건 서브미트라는 단어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 밑으로 나를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남편이 그냥 사령관처럼 호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와 같은 그 남편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매들이 내 자신을 남편의 권위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두면은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할 일이 다 끝난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해야 될 일은 남편의 권위 밑에 내 자신을 놓는 거, 이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해서 우리 인간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흠이 많아요. 이거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총사령관처럼 집에서 호령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낮추고 있어요? 복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세요? 맞아요? 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 집안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자매님들이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 나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나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화평해지는 거다,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편의 의무는 복잡해요. 남편의 의무는 아주 많아요. 25절에서 29절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야,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령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구절 읽으면서 남편들이 지금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이 책임감이 어깨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정과 아내와 자식들 위해 죽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 맞습니까? 아멘? 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간단해요, 아주. 권위 밑에 내가 수고해서 이게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죽기까지 지금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자들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서 그래서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죗덩어리 맞습니까? 이 죗덩어리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앞으로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내 아내를 이제 보게 될 때 그렇죠. 나도 죄가 있지만 저 사람도 참 죄가 많고 흠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시간이 될수록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책무를 내가 지고 있다는 걸 우리 남편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실제적으로 28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너를 사랑하는 거다. 너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어. 이 육체를 미워해서 맨날 때리고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도 가서 약 먹고 어떻게 하는지 육체를 소중히 하려고 그냥 그렇죠. 칼슘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그냥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써 있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얼마나 보신을 해요. 그걸 위해서. 그렇잖아요.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을 때마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좋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아내와 자식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사랑하는 게 누구를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브를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너무 아름다웠고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3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리고 어떻게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게 나를 귀중히 여기는 거다. 이게 철이 없을 땐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철이 없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런 진리를 기독교의 이 성경이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사랑하는 거다. 가서 보니까 아내의 요구 조건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권위에 내 자신을 밑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된다.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간증이에요. 가장 좋은 간증. 자식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간증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관계를 우리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간증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 방법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걸 게을리하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무시하면, 그럼 한번 깊이 생각해봐. 정말 복음을 이해했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관계를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것이 안 돼갖고, 특별히 우리 자매, 뭐 남편 오늘 많이 이렇게 부담감을 주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도 많이 봤냐? 자매들이 남편을 너무 우습게 알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남편에게 많은 책임을 이렇게 주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매님들이 더더구나 뭐 복음을 그냥 매일같이 복음만 얘기를 하는데 가서 보면 남편 대하는 게 정말 휴지조각 대하듯이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가정이 무너져요.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정생활이 좀 원만하지 않다. 그러시면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조용하게 둘이 앉아서 베드로전서 3장 거기를 10번만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제가 더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을 남편과 아내가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끝까지 다안 읽어도 돼요. 그 앞부분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둘이 조용히 앉아서 1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양심이 찔리지 않게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실질적인 결혼 생활에 뭐랄까 팁을 주는 이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근래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닐 기회가 많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결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이런 거 듣는 가운데 하나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립니다. 좋은 결혼이란 뭐냐? 좋은 결혼 이건 뭐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원수가 되면 안 되고,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부부가 원수로 지내요. 여러분, 방만 같이 있으면 그건 룸메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룸메이트.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 소울메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과 혼을,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을 공유하는 그러한 소울메이트가 되는 게 그게 부부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거 깊이 몰랐어요.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실제 카운슬링도 하고, 여러 부부들에 대한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조명도 해주시고, 찌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결론 내리는 게 그거예요. 부부는 룸메이트가 아니라 소울메이트다. 소울메이트. 영혼을 서로 공감해주면서 영혼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밥 먹고 뭐고 이거 이외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럼 그거 룸메이트예요, 그게. 소울메이트가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식들의 앞날에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서로 이야기하고 소울메이트가 돼서 각자의 그 영혼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그럼 부부 관계가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밥만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잠만 같이 자면 안 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건강한 그런 생각을 공유하면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 주제가 뭐가 있나? 저와 여러분 이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 공통 주제가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거, 애들 모이고 교육하는 거 말고 공통 주제, 영원한 거에 대한 거.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거. 예.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쓰러져가는 그 국가, 이거를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공통적인 뭐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게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부가. 다시 말씀드려, 배우자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가장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보다 더 많이 시간을 쓰는 친구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남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그래야 가장 좋은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 말로 얘기하지 않고 잠언의 몇 가지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장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때는 이건 동기간에 이게 이런 문제고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언제나 사랑해야 돼. 친구도 언제나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소울메이트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 언제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부부가 되는 거다. 어떻게? 언제나. 다시 한번 얘기해. 언제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1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정하게 굴어야 돼요. 특히 우리 남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내들에게 다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정한 사람. 좀 힘들죠 우리 남자들이 보통. 그런데 많은 친구, 좋은 친구를 두려면 어떻게 예, 잘 사주기도 하고 그렇죠. 말도 잘해주기도 하고 조언도 잘해주기도 하고 이게 다정하게 굴면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고 무뚝뚝하게 굴고 그렇게 그냥 투명하게 말하고 그러면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여기 있는 그대로 내가 좀 정말 좋은 친구, 이 아내를 정말 좋은 친구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다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이해하셨어요? 예,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27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9절 가서 보니까 예, 향유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좋을 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을 만들려면 이 사람에게 있는 그런 결점이 있을 때 보일 때 예, 좋은 시간에 좋은 거 다 이게 사주고 그리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권고를 주고 그 좋은 권고를 예, 정말 아낌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돼야, 그래야 좋은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충고를 주고받을 줄 알아야, 그래야 좋은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된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마지막으로 27장 17절 그 옆에 가서 보니까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 다시 말해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면 그러면 좋은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노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사랑한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한다. 먼저 다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충고를 주고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친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이런 친구들 간의 그러한 그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인 내 아내와 내 남편 간의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예,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 소울메이트가 돼서 영원히 저 천국에까지 소울메이트로 가는 거다. 좋지 여러분? 예, 이러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럼 여기 중간에 누가 있어요? 항상 이걸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죠. 누가 있어요? 마귀가 꼭이 안에 끼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이 안에 끼고 세상이 이 안에 껴서 자꾸 이거 이간질해서 이걸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거 결혼 관계를 깨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세상에 정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까지 통계, 사람들의 심리학자들의 통계를 봤을 때 결혼 생활을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영어로 anger라고 돼 있어요. anger. 그래서 이 분노가 결혼 생활을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니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분노는 악한 것을 보면 이런 의로움이 발동하는 게 이게 분노예요. 그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분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그 사람들 등에 분노가 솟아올라. 그 분노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이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을 망치는 제1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관계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어떻게 되냐? 화를 내는 그 장본인을 파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결혼 생활, 그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를 깨는 제1 요소가 분노라는 거. 다시 말해, 제대로 이 분노를 다루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가정이 파괴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돼? 분노는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그 옆에 가면 에베소서 4장이 있어요. 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장 31절,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는 게 좋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만든 일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거, 이렇게 쓴 말, 그냥 말을 해서 사람을 그냥 모질게 이렇게 대하는 이런 말,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9절에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마라. 여기 모질게 대한다고 한 말이 아까 나와 있는 쓴 거, 비터니스. 예.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 치워야 된다. 치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좋은 교훈을 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잠언에 들어 있어요. 잠언 16편 32절 여기 가서 보니까 분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처럼 온 세상을 다 정복해도 가정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해서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온 세상을 정복한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그렇죠. 또 어느 면에서 영적으로 철이 들고, 또 더구나 킹제임 성경을 들고, 완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바이블 빌리버로 성경대로 살겠다고 지금 우리가 작정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여기 다 데리고 나와 있는 거 맞죠? 예.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어떻게 분노를 갖다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느냐?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영어로 컴패션을 갖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 발생해서 예를 들어 남편이 나한테 상대방이 잘못을 한것 같아. 잘못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 동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컴패션. 컴, 같아. 동일하게. 공동으로 패션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렇게 살 텐데 왜 당신은 그렇게 했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그렇게 자꾸 내 자신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한번 보세요. 너무 답답해. 이 배우자가 한 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죄 가운데 여기 살면서 이거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까지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출해 주셔야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화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을 구출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니까 4장 26절에서 27절에 분노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꾸 분노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교회생활하든 분노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영을 컨트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분노와 진노를 이렇게 치워버리는 그런 일을 할수 있으면 성화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성화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 거다. 한번 노력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저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예외고 여러분 보러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같이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같이 지금부터 제대로 말했는데 잘하더냐, 목사는. 예, 아시겠죠? 예,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 처한테. 목사는 정말 말했는데 제대로 하더냐. 그래서 같이 분노를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세 가지 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결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요새 이제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자쉬 스콰이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그세 가지 말이 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성장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배우자를 데려올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될 사람을. 그럼 자기가 세 가지를 물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면 그럼 오케이. 이세 가지가 안 되면 너는 내 딸이나 이게 데려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세 가지 말.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래야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결혼이 뭔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매일 부부가 회개하면 상대방이 용서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잘못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는 거예요. 완벽한 배우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저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죄인이라 사람의 마음을 늘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까? 예. 나는 죄인이라 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교만과 자랑, 내가 뭐 이렇게 의식되는 거 이거 내려놓고 내 배우자와 그다음에 아이들, 이 아이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사고를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딴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밤새 철야기도 가는 게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항상 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보고 나와 같이 사는 저 사람,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결혼의 성공 전략이에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성공 전략이다. 나를 낮추고 내 아내와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만 하면 결혼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자, 첫 번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I was wrong. 내가 잘못했다.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안 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왜 그래요? 천성적으로 이 말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아유, 그 말을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죠? 특히 누가 그러겠어요? 남편이 더 그러겠어요? 예, 아내가 더 그러겠어요? 예, 대개는 남편이 더 그렇게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명성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밖에 나가면 내가 판사인데, 뭐 이렇게 의사인데, 뭐 이렇게 해서 내거 이런 거, 어떻게 내가 내 아내한테 잘못했다는 그런 말을 하냐. 그거 한번 잘못했다면 그다음부터 책 잡혀서 그냥 죽을 때까지, 예,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 같으면, 아,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아내한테.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진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꼭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함은 있는데 내 입에서 나가거나 내 발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상대의 거침이 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거침이 되는 말을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그 어떻게 돼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을 때 가장 큰 복이 뭐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퍼펙트한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회개하게 만들러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 소와 뭐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럼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져서도 예수님 안에서 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뭐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잘못했다고. I was wrong. 영어로 I was wrong. 내가 잘못했다. 이거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못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 세면 하나님 보시기에 미움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 I am sorry. 예, 어떻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했다 그러고 계속 예,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말로만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고는 막 좋아갖고 돌아다니고 테레비 보고 축구 보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혼자 놀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하는 그런 마음, 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이 I am sorry. 내가 정말 미안하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오면서 동시에 어떻게 행동이 같이 따라 나와야 돼. 정말 그 일을 저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후회하고 있구나.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정말 느끼고 있구나. 요 I am sorry를 통해서 그게 표출이 돼야 그래야 건강한 그런 생각이 결혼 생활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영어로 Please forgive me.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남자가 얘기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야, 이걸 용서를 해달라니,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나 이거 용서를 빌어야지, 이거, 예?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걸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는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다시 말해, 용서해달라고 말을 표출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예, 미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용서해달라. 그것도 please. 어떻게 해? 제발. 그렇죠? 나 용서해줘! 이렇게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게 아니고,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빌어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해, 용서를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나의 좀 진정성을 믿고 다시 교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게 끊겨 있잖아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때 우리 다시 교제하고 소울메이트로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 그렇죠? 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죄 가운데 빠진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회복.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적든 많든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다, 아, 구원받았는데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냐?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용서예요. 회복해달라고 하는 게 용서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제거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여기 주일날 와서도 그렇고, 아침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저녁 때잘 때도 그렇고, 왜 용서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왜 용서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제거했는데. 용서가 뭐예요? 깨어진 거.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됐거든요. 그거를 다시, 어떻게, 교제를 회복해달라.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 forgive, 용서를 해달라고 이야기해. 관계 회복을 이렇게 불편하게 된 거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다 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껄끄럽게 됐으니 내가 죄를 지어서 관계가 껄끄럽게 됐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아내나 남편에게도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 끝에 가서 여보, 용서해. 그렇죠? 이렇게 부탁을 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그래야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부탁하는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돼!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내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 그럼 어떻게 좋은 소울메이트로서 날이 갈수록 건강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결혼을 생활 유지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항상 그 목적,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 아이와 그다음에 아이들과 이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과 아이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소울메이트로 살게 되는 거.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특별히 남편들에게는 더큰 짐이 주어졌어요.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라 그랬어요. 구원자라는 게뭐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부족한 점, 여러분, 죄를 누가 먼저 졌어요? 예, 여자가 먼저 졌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그 부족한 것을 도와서 그래서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쓸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남편으로서의 책무예요. 자, 하나 이제 오늘 읽었던 거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5장 33절에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중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이것을 내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그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